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상황을요.
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맞아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꽉 채우던 그 수천 마리의 양과 소, 그리고 낙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뭐 현대 비즈니스로 치면 거대한 제국이 순식간에 파산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네. 여러분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던 자녀들이 그것도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납니다. 잿더미가 된 인생 한가운데 주저앉아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절규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하늘 위 그 천상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기묘하고도 서늘한 대화의 현장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세상의 이치가 있잖아요. 뭐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견고한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뿌리채 흔들리는 지점인 거죠.
아, 확실히 그래요.
이 천상의 대화는 고난을 마주와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이 도발적인 텍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 월턴 박사님의 욥기강의 11강 천상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담긴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닥쳐오는 이 두 번째 시련의 장면을 샅샅이 해부하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 뒤에 과연 어떤 신적 책임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함을 추구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도 추적해보는 거죠.
네, 이 고대 텍스트가 숨겨둔 정교한 언어의 퍼즐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단순히 고대 중동 지역의 지혜 문학이나 옛날 이야기 수준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것은 억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이 던져온 가장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아주 치밀한 해답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엔 꽤 묵직한 도전이 될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망연자실한 욥을 지상에 남겨둔 채 야훼와 도전자가 천상에서 다시 마주하는 욥기 2장 3절의 장면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야훼는 도전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내가 나를 부추겨서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파멸되도록 했음에도 욥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요. 저 솔직히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신이 누군가에게 부추김을 당했다고요?
네, 처음 읽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그러니까요.
절대적인 지혜와 권능을 가진 신이 그것도 도전자라는 존재에게 넘어가서 무고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읽히니까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주석하고 메모들을 읽다가 이걸 현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일종의 기업의 지휘계통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아, 지휘계통이요. 흥미롭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아주 명확해지더라고요. 천상이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도전자라는 임원이 아주 위험한 기획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문법적으로 치면 이게 주어가 되겠죠.
네네. 기획안을 낸 주체니까요.
기획안의 내용은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신이 그 기획안을 검토하고 최종 결재를 내려서 실형에 옮기죠. 신은 형동을 수행하는 주체, 즉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렇죠. 실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의 욥은 그 결재된 프로젝트의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말단 직원, 즉 간접 목적어가 되는 구조인 거죠.
와, 그 기업의 지휘계통 비율을 적용하니까 월튼 박사님이 지적하는 히브리어 문법의 독특한 뉘앙스가 훨씬 선명하게 이해되네요.
아, 문법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나요?
네, 완벽해요. 여기서 쓰인 부추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수트의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역 동사, 즉 힐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동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의 구조로 쓰인 곳이 욥기를 포함해 단 네 곳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용례들을 비교해 보면 고대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에 보면 야훼가 직접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불리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거기서도 똑같이 쓰였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구조를 빌리자면 야훼가 기획을 한 주어이고 다윗이 결제를 집행한 직접 목적어, 그리고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오, 잠깐만요. 그럼 신이 주어가 되어서 누군가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네요. 저는 악한 존재만 누군가를 부추기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슈트라는 단어의 행동 결과는 간접 목적어,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욥에게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안을 울린 임원, 즉 도전자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절대적인 악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제안을 승인하고 행동으로 옮긴 주체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결제 도장을 찍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최고 경영자인 신에게 모든 책임이 귀속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도전자가 아무리 부추겼다 하더라도 욥의 삶을 뒤흔든 물리적인 파멸의 힘은 결국 야훼의 허락과 주권 아래서 실행된 것입니다.
아, 텍스트가 정말 정교하네요.
놀라운 건 이 텍스트가 신이 그 최종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직접 목적으로서 그 행동을 주관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와, 신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 정말 무거운 함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곱씹을수록 간접 목적어인 욥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욥은 그 천상의 이사회에서 대체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기획안을 울린 도전자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영원히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오직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최종 결제자인 야훼의 섭리만을 마주할 뿐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왜 이런 끔찍한 타격을 입고 있는지 그 원인은 전혀 모른 채 오직 때리는 주체의 그 거대한 손길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건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무력감과 혼란일 겁니다. 원인을 알면 억울함이라도 토로하거나 따지기라도 할 텐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욥이 그 진짜 배후를 모른 채 고통받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정보의 불균형은요, 텍스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의 의미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그게 어떤 단어죠?
바로 신이 욥의 상태를 묘사하며 사용한 표현, 아무 이유 없이 라는 단어입니다.
아, 이거 진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잖아요.
네, 히브리어로 힌남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스펙트럼을 해부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쓰였나요?
어떤 곳에서는 헛되이 노력한다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곳에서는 불필요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또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라는 아주 경제적인 의미도 가지죠.
네네, 다양하게 쓰이네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바로 원인 없이, 즉 철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뜻할 때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는 상황처럼 말이죠.
저는 이 힌남이라는 단어가 욥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대칭성을 보고 진짜 감탄했습니다.
아, 그 부분 발견하셨군요.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장에서 도전자가 신에게 처음 욥을 고발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즉 힌남으로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날카로운 도발이었죠.
즉, 신이 욥에게 재산과 건강이라는 아주 든든한 보상과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엎드려 절하는 것뿐이라는 아주 냉소적인 주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1장에서의 힌남은 철저하게 보상 없이라는 의미의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신앙이나 선함은 결국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도전자의 도발이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2장에서 신이 도전자에게 반격할 때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서 쓰거든요. 네가 나를 부추겨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말해 힌남으로 그를 파멸하게 했다라고요.
네, 그게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죠.
신은 여기서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도전자를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단어를 거울처럼 딱 반사시켜서 지금 욥이 겪는 모든 상실이 그 어떤 숨겨진 죄의 대가나 정당한 징벌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는 부당한 짓임을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신 스스로가 고통의 부당성을 선언했다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의 종교적 관점에서는 실로 엄청난 파격적인 전개입니다.
아, 그렇게 파격적인가요?
네. 보통 고대의 신들은 인간의 죄의 분노에서 벌을 내리는 존재지, 미안하지만 네 고통은 아무런 정당한 원인이 없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와, 여러분이 만약 욥의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시죠. 뭐라도 인과응보의 논리라도 있다면 아,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벌을 받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거나 회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든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불가능한 이런 우주적 스케일의 부당함을 겪는다면 과연 그것을 맨정신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도전자는 바로 인간의 그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1차 시련, 즉 재산과 자녀를 모두 빼앗아 보았지만 욥이 여전히 신을 저주하지 않자 도전자는 욥의 진짜 밑바닥을 보려면 이 정도 부당함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네, 만족을 못한 거죠.
그래서 시험의 방식을 완전히 바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하죠. 타격의 대상을 욥의 소유물에서 욥의 신체로 옮기는 겁니다. 뼈와 살을 치자고요.
자, 여기서 저는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 1차 시련은 나의 피붙이인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고 전 재산을 잃는 상실로 인한 끔찍한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반면 2차 시련은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는 육체적 고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 찢어지는 슬픔과 상실감이 내 피부에 병이 나서 몸이 끔찍하게 아픈 것보다 더 가벼운 시련이라는 게 납득이 되질 않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어째서 도전자는 욥의 뼈와 살을 쳐야만 욥의 민낯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 걸까요?
이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대인들의 인간관 그리고 이 통증이 하는 것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상실의 고통과 육체적 통증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요?
거대한 슬픔과 애도의 과정은 분명 인간을 산산조각내지만요. 역설적이게도 이 상실은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부의 사건이요?
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와 그 사건 사이에는 미세하게나마 심리적인 거리를 둘 수 있는 여백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상실을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로 어떻게든 통합시키면서 버텨내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러니까 슬픔은 끔찍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슬퍼하는 나라는 주체, 그러니까 자아의 경계선 자체는 남아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육체적 고통은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극심한 통증은 자아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인간의 뇌와 신경계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리거든요.
와, 신경계를 장악한다니까 확 와닿네요.
고대인들은 피부병이나 심한 질병을 단순한 생물학적 고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를 잠식해 들어오는 혼돈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도망칠 수가 없죠, 내 몸이니까.
내가 쌓아온 고결한 신앙심, 윤리적 자부심, 철학적 사유 같은 것들은 날카로운 통증 앞에서는 그냥 짐승 같은 신음소리로 다 증발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뇌의 대역폭을 통증이 100% 차지해버려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군요. 통증을 견디는 건 내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의 존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시험이라는 말씀이네요. 이해가 갑니다.
네, 거기에 더해 자료를 깊이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시련이 단순히 물리적인 통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욥을 육체적 고통 속에 가두는 동시에 그를 인간 사회 밖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리거든요.
완전한 공간적인 추락을 의미하는 거군요. 이것은 욥이 앉아있게 된 잿더미라는 장소의 실체와 연결되겠네요.
네, 장소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잿더미의 진짜 의미를 시각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전달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잿더미라고 하면 벽난로 젖에 소복하게 쌓인 깨끗하고 회색빛 도는 그런 재를 상상하기 쉽잖아요.
왠지 비장하고 종교적인 느낌마저 주는 그런 이미지죠.
맞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현실에서 이 장소는 그런 낭만적인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곳의 실제 모습은 현대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이곳은요, 도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쓰레기장이자 오물 처리장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는 물론이고 동물과 사람의 배설물까지 버려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입니다.
하루아침에 중동 지역 최고의 부호이자 가장 존경받던 사회적 리더가 모든 것을 잃고
온몸에는 진물이 흐르는 채로 그 파리떼가 들끓는 오물 쓰레기장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날카로운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은 정말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나락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은 현대 의학처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취급했나요?
이런 증상은 곧 전염병의 징후이거나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불결해진 상태로 취급되었습니다.
질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도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가차없이 추방시켜야 하는 가장 명확하고 합법적인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의학적 격리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적 매장인 셈이죠.
아, 쫓겨난 거군요.
욕은 이제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육체적인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사회적 지위와 존엄성마저 완벽하게 박탈당했습니다. 쓰레기와 배설물 곁에 앉아있는 욥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비존재의 상태가 된 겁니다.
듣기만 해도 참담해지네요. 재산의 상실, 자녀의 죽음, 극심한 육체적 통증, 그리고 완전한 사회적 고립까지. 이것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한 인간의 자아가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존 월튼 박사님은 텍스트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수사학적 목적을 짚어냅니다.
수사학적 목적이요?
네. 이 끔찍한 오물더미와 피부병이라는 극단적인 설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에게 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자신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릴 가장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치밀한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완벽한 기회라고 하니까 느낌이 묘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방어막이 사라진 진공 상태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다시 1장의 첫 번째 천상회의로 돌아가 보죠. 도전자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신을 섬기는 동기는 이익 때문이다. 그걸었죠?
네. 욥이 신을 섬기는 유일한 동기는 신이 제공하는 이익, 즉 혜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부, 자녀, 사회적 명성, 이 모든 울타리가 욥의 신앙을 지탱하는 진짜 이유라는 아주 뼈아픈 도발이었죠.
아, 만약 도전자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악취나는 쓰레기장 위에서는 욥이 신을 섬길 동기가 단 1초도 유지될 수 없겠네요. 모든 이익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숨막히는 고통과 부당함 뿐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잿더미는 욥의 삶에 남아있던 모든 이익과 조건부 신앙의 찌꺼기들을 증발시켜버리는 용광로입니다.
찌꺼기를 증발시킨다. 표현이 대단하네요.
이것은 곧이어 등장하게 될 욥의 아내 그리고 새 친구와의 피말리는 논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장치가 됩니다. 이 바닥 중에 바닥, 이익이 완전히 소멸된 제로 포인트에서 욥의 진짜 동기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네, 진검승부네요.
과연 욥은 아무런 보상 없이 심지어 부당한 고통 속에서도 신과의 관계 자체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번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욥기의 두 번째 천상 장면을 찬찬히 뜯어보니까요. 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묵직한 돌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욥의 무지 말씀이신가요?
네. 욥은 자기가 겪는 이 참혹한 고통이 천상에서 벌어진 신과 도전자의 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끊임없이 그 이유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텍스트 앞에서 아주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탄할 때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풀리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며 건강이라는 이익이 풍성하게 주어질 때만 우리가 믿는 신 혹은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한 신념과 윤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아픈 질문이네요.
만약 내 삶에서 모든 이익이 끊어지고 욥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고통만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는 지금의 그 고결한 신념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은밀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서늘하게 발가벗겨버립니다.
네, 결국 이 텍스트는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 인내심 많은 한 남자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과 보상이 없는 상황, 심지어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진정한 관계의 가치, 그리고 순수한 인간성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이야기인 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료가 남긴 여백을 빌려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한 시련 속에서 허덕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마치 그 악취미와 같은 오물 쓰레기장 한가운데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는 극강의 고독과 절망의 공간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욥의 경우처럼 그 천상의 법정에서 벌어졌던 대화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장 어둡고 억울하며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겨운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순수한 진정성과 흔들리지 않는 본질이 우주 앞에서 증명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대라면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이야기가 내 뒷뒤에서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이유 없는 고난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거대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과 혹시라도 겪고 계실지 모를 침묵의 시간 속에 이 질문이 긴 여운으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고대 텍스트가 던지는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